신명기를 읽어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언약적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원리적인 선언인데, 원리적인 선언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선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6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8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다. 이런 백성이다 라고 원리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처럼 이미 주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근거로 어떤 명령을 행할 것을 권면하는 이유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27장 9절 하반절을 이해를 한번 보십시오. 27절 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되었으니 그랬죠. 그죠? 앞서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이런 백성이다. 원리적으로 선언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그 사실을 근거로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근거로 어떤 명령을 행할 것을 권면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역동적으로 언약 백성답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28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지존자가 되게 한다는 말인데, 이 명칭은 본래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우리가 흔히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할 때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차원으로 많이들 이해하지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 말은 단순히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복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지존자가 된다, 탁월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6장 19절 이하에도 보시면 26장 19절에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나게 하사 그랬죠. 우리말로 뛰어나게 하사라는 이 말이 바로 지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일을 행하면,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안주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적인 삶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어디에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세 가지 형태가 계속 교차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사실만 확신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 사실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대로 드러내실 때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면 세계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 있게 우리에게 돌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만 강조된다. 원리적인 차원에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이 가 있으면 그냥 아무 할 일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배제한 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이런 것만 강조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이런 사실을 정말 내가 민다면 내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때 어떻게 우리를 높이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내용과 패턴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패턴이 달라지고 있음을 또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계속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7장으로 딱 넘어오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그 다음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장로들과 레위 제사장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지금 이어지는 말씀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요. 따라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세 자신이 부재한 상황 안에서 이런 언약의 식을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주관 하에서 이 일이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모세와 장로들 그리고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여호수아에 나타나거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지금 염두에 두고 너희가 들어가면 장로들과 레위 장들이 주관을 해서 이 언약 예식을 행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약이 체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호수아 인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실행될 일인데, 실행될 일을 지금 모세가 미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절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고 되어 있죠.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말해놓고 내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말씀은 모세가 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에 옮겨야 될 대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특별히 장로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체는 모세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그 말씀을 바위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날에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돌에다가 글씨를 선명하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돌 위에다가 율법을 새기도록 하신 이 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둠의 나라에서 옮겨 빛의 나라로 들어와서 인생의 삶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모세가 장로들과 더불어서 자신이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키라고 말하고 10절에서도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주어진 규례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이야기, 제가 신명기를 자꾸 설명하면서 이런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에 이 내용들을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시면 역시 돌들 위에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뭐죠? 단순한 증인이나 증거물이 아니라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공책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새겨서 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지반이라는 곳에 갔는데 광개토왕 그 비를 봤어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비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게 하고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약속의 땅 안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모세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용을 돌 위에다가 새겨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음성으로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제 종결되었기에 율법의 계시는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제는 듣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의 삶은 모름지기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 된다.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또 하나의 명령이 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고 말했지요?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미 계시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기 20장 25절에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돌로 제단을 너희가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이미 누가 잘 정교하게 다듬은 돌로 쉽게 쌓지 말고 다듬지 아니한 그 투박한 돌을 가져다가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정으로 그것을 쪼아서 그것을 일부러 이렇게 맞추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재주로 하나님을 고안해서 예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부처를 비롯해서 돌이나 다른 금속으로 정교하게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때요? 때로는 야 정말 멋지다. 바티칸 성당 안에 딱 들어 베드로 성당 안에 딱 들어가면 그 화려한 그 장식물들, 그 벽화들, 그림들 거기 압도되지요. 여러분들 명동 성당이나 아니면 뭐 교회당이라 할지 영락 교회나 뭐 이런 데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저 뒤쪽에서 파이프 올겐 반주 소리가 쫙 나고 찬양대 찬양이 쫙 들리면 그냥 내 안에서 종교성이 막 샘솟듯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방식으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다가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 미국으로 갔던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이 교회당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당을 보십시오. 장식물이 있습니까? 무슨 글씨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요?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현수막 걸려있으면 올해의 목표가 뭔가? 올해의 목표 맞나? 올해의 목표 내가 알았나? 뭐 그러고 뭐 전도 몇천 명 내가 과연 전도했나? 자꾸 시선이 딴 데 빼앗기잖아요. 오늘 꽃장식이 좀 별로네. 아 오늘 꽃장식이 참 좋구나. 그렇지요. 물론 제가 그런 교회를 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뭐 또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명한 방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이지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재주와 솜씨가 개입된 방식으로 나를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제사를 드리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고 화목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제사지요. 그래서 화목제는 재물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애정과 아울러서 형제에 대한 온정을 함께 가져야 된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강조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켜행하지 못하면 속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속죄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진 채 이웃과 구원의 기쁨을 나누라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행하라는 말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식을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미 말씀했던 바예요.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미 11장에서 말씀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체, 이 신명기 설교의 특징은 반복과 회고라 그래요. 뭐라고요? 반복과 회고. 하나의 메시지가 한 번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과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서 반복과 회유라는 방식으로 신명기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12가지 저주와 관련된 말씀, 이런 일을 행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에 너희가 아멘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목록들을 쭉 살펴보시면 제가 이 내용들을 이미 다 앞에서 설명했고 또 이 내용들은 이미 십계명에서 주어진 말씀을 사실은 풀어 설명한 거예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풀어 설명한 말씀이에요. 맹인들을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38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도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해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동일하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이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을 행하라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하반절에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말했죠. 이 사실을 근거로 지금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주의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신자가 행해야 될 바예요. 결국 그래서 이런 의식을 행하신 목적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동일하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므로 내 말을 청종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고 이 명령이 여호수아 8장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 예식이 실행되지 않고 안으로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두 지파 중에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에 여섯 지파가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은 좁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소리를 치면 저쪽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에게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산입니다. 바로 이 산에서 여섯 지파를 세워놓고 율법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서고 여섯 지파는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섰습니다. 축복을 선언한 여섯 지파는 어떤 지파냐 잘 살펴보시면 모두 야곱의 두 아내 정실이죠. 레아와 라헬에게서 태어난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를 선언한 지파 중에 네 지파는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의 자손이에요. 종들이죠. 빌하와 실바 아시죠? 그들의 자손이고 나머지 두 지파는 레아가 낳은 장자 루벤과 스불론이 들어와 있는데 왜 루벤이 여기 저주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할 때 아마도 계모와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불론은 뭐 막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레아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유다 지파는 축복에 서고 루벤 지파는 저주의 산에 서고 이렇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일로 그냥 역할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저주와 축복은 예를 들어 여섯 지파는 축복만 받고 여섯 지파는 저주만 받는 게 아니죠. 열두 지파 모두가 저주와 축복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율법이 여기에서 선포되도록 하셨는가? 왜 이 장소에 선포되도록 하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장소예요?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내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카롯과 함께 하란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한 장소에 거하게 되죠.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곳 세겜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세겜에서. 그리고 세겜은 또 어떤 장소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착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라고 되어 있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세겜 땅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땅을 아브라함에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400년 만에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친히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격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구분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구분되는 것은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아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구분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다름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도 드리고 구경도 함께하고 신자와의 교통교제를 나눠야 되지요. 그러나 예배를 아무리 빠짐없이 드려도, 주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과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르지 않고 여러분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남편이 가자니까 억지로 따라오고, 아내가 따라가자니까 그냥 남편이 따라오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아멘 하라고 응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주 선언이 몇 개죠? 12개입니다. 12개. 왜 굳이 12개지요? 12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이스라엘 12 지파가 생각나지요. 그래서 12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12가지의 저주 목록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율법이죠. 이 율법 목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죠. 이런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죄를 상징적으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강조는 저주에 있어요. 저주.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천신만고 끝에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오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수없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정말 가진 고생과 어림을 통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 땅에서 첫 번째로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저주 메시지라는 거예요. 팡파르가 울리고 너희가 정말 이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너희 백성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마디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은 오늘 설교의 핵심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12가지 저주 목록을 잘 살펴보십시오. 수직적 관계로 시작해서 수평적 인간관계로 나아가지요. 잘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수직적 관계로 다시 마무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12가지는 마지막 요약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2번째 저주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수직적인 관계 내용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지하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를 홀대하는 것이죠. 부모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지요. 이웃 사랑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주는 이웃의 지게석을, 지게표를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장애인에 대해서 능멸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인에 대해서 능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죠?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 그랬죠. 따라서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장애인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무지한 사람을 잘못 인도해서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어울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성적인 범죄 그리고 근친상간, 고륙지친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 또 어떤 것도 나타나요? 짐승과 수가 나는 말이나 무슨 강아지나 이런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내용의 가르침을 받으면 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지금 말씀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이런 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친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지요? 계모와 관계를 맺으면 그 계모는 엄마입니까? 아내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간관계의 질서가 완전히 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과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고 자신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짐승과 성관계를 맺으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룩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런 음란한 주제들을 영화로 만들고 미술작품으로 만듭니까? 그러면서 아주 고상한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날카로운 지각으로 이 세대와 시대 정신을 분별하셔야 돼요. 함부로 예술 작품을 논하고 영화라고 하면 사중을 못 쓰고 다 보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와 열한 번째 저주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지요? 열 번째 저주는 이웃을 암살하는 실제 살인에 대한 저주고, 열한 번째 저주는 무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들의 비리에 대한 저주예요. 이것은 직접적 살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은 잘 들으십시오. 어떤 죄를 범하기 위해 의도하는 죄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의도하는 그러니까 살인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되죠. 그죠? 재판관이 돈을 받아가지고 잘못 선고를 내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연결되는 어떤 일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의 이런 죄들의 대부분의 죄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 다 발각되지 않는 죄들입니다. 대개 은밀한 죄들이에요. 이웃의 지게표를 옮길 때 보라고 옮기겠습니까? 안 볼 때 살짝 옮기겠죠? 근친 상간을 남 보라고 하시겠어요? 안 볼 때 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죄가 거의 은밀한 가운데 실행되는 그런 죄들의 목록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신자의 삶의 모습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받느냐로 나타나게 되는데 또 하나의 뚜렷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와 은밀한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신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자는요, 주의를 지키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만 자신의 신자됨의 표지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일반적 삶의 영역, 아무도 없는 홀로 사무실에 혼자 딱 있고 다 출장가 혼자 있는 가족들 다 어디 나가고 나 혼자 침실에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신자됨의 표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하는 일이 다 뭐냐? 만약에 은밀한 죄라고 하면 그는 사실상 신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 12가지의 저주 선언의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너희들은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런데 처벌 규정은 안 나타나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28장으로 이제 가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해놓고 어떻게 말해요? 아멘 하라고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화답하십니까? 복의 말씀에 화답하시죠.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 아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결국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이 드러난 역사를 알 수 있겠죠. 얼마나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이 분명하게 드러난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하셔야 돼요. 공평하게.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바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아멘이라고 하는 자는 아멘이라고 하는 무식한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설교를 듣다가 아멘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설교들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에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멘 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약속 땅에 천신만국에 들어갔는데 왜 첫 번째 이 저주 말씀이 선포대로 하시는가라는 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율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은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의 사전 조건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율법이 뭐라고요? 사전 조건.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율법은 사전 조건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는가? 무슨 말씀이 되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언제 되었습니까? 예?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반응해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이러면서 율법은 언약의 선행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선행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고 라고 생각하면 그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율법의 속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죠. 그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율법의 학정 아래 있다. 그런 말이죠. 율법을 앞세우면 우리 중에 누가 영혼의 안식을 경험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푸는 것까지 다 죄라고 말씀하는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 영혼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학정 아래 시달리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율법을 어긴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신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위반으로 초래되었던 저주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발적으로 뒤집어 썼고 33년 동안 저주받은 백성을 위해서 시험과 오해와 미움과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을 저주받아야 될 사람과 동일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어나가다가 재판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죠. 빌라도 법정, 헤롯 앞에서 뭐 등등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지금 주님이 서 계신 것으로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갖 모욕과 온갖 조소를 다 받으시잖아요. 그걸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바로 우리 대신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뒤집어 씌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대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다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율법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율법 준수와 대립되는 사건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로 더 자유롭게 한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율법의 내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너 율법을 못 지키니까 너 안 지켜도 돼. 내가 다 해줬으니까 너는 그냥 받아만 먹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도덕윤리적으로 아주 그냥 수준하는 삶을 살아도 구원의 확신할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옥죄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안내자로 주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율법에 우리는 짓눌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이 더 이상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자유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율법을 기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죽음을 아무 의미 없는 사건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헛되이 죽으셨다. 그 다음에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제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가 실력이 안 되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고 그냥 이 십자가의 도리만 그냥 믿어서 구원받으라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리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리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죠?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언약 백성의 자격을 획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430년 후에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언약 백성이 된다. 그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미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으니 너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물론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은 뭐냐라고 말할 때 결국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망해버린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인생 중에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이 없다. 그걸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율법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또 번제를 드려서 죄사함 받고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속의 도리를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호처럼 내가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심했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구원파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하여 내가 율법을 순종해야 언약 백성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처럼 또한 살지 않게 하시고 율법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하에서 주어진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주신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면서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영혼으로 주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율법의 옥죄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공포 확장 아래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도 벗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주의 법에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우리가 언약 백성다운 새 생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확인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시고 새 생명의 삶이 율법 순종의 삶으로 잘 드러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